그래서 다음 주면 끝나겠죠? 예. 중간에 하다 보면 이제 앞부분이 이해가 돼야 되는 거죠. 한 권의 책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쵸? 네. 앞에 강의 안 되셨던 분은 우리가 조금 이렇게 정신적이지 않고 있었는데, 한번 나중에 이해를 해봅시다. 선지서를 설명할 때 했던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선지서는 선교문적인 의미가 가장 크기 때문에 정황적인 사건을 염두에 두고 해야 된다는 이런 틀림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나는 여러분들이나 나랑 설교를 주고받을 때는요, 기본적으로 사실 뭘 전제예요? 사실 2012년 한국 사회라는 전제를 깔죠, 그렇죠? 여러분들의 나이대 기본적으로 한 30대,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맞춰 있다는 걸 깝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떠한 배경과 사회 문제들을 갖고 있다는 걸 깔고 나서 설교가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나는 같은 메시지가 전달된다 할지라도 중심 메시지는 하나의 메시지가 있지만 이런 우리 가운데 이미 묵시적으로 암묵적으로 합의된 부분들에 대해서 깔고 언어용법들을 사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저희 좀 연세 있으신 분들도 몇 분 있잖아요. 가끔은 작년에 맞춰서도 좀 해주세요 라는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들 그 느낌을 잘 모를 거예요. 왜? 나한테 맞춰 있다는 느낌이 안 들 테니까, 그렇죠? 근데 사실 어느 정도 맞춰져 있기 때문에 약간 50대가 듣기에는 요즘 내가 쓰고 있는 암묵적 합의, 사회적 이슈, 내 고민, 내 지향 이런 거랑은 조금 다른 젊은 사람들에게 주로 해당되는 내용들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에스겔도 마찬가지예요. 에스겔에서 이 부분을 이해하실 때 여러분들 읽어야 될 핵심은 뭐냐면요, 33장 중반부에 보면 예루살렘 함락 소식이 들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뭐였어요? 예루살렘 성이 망하기 전이었어요, 그렇죠? 망하기 전이었는데 어떤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청자들이 어떤 상황이었어요? 여기서 포로로 남는 것이냐, 아니면 돌아갈 희망을 가져야 되는 것이냐에 대한 그런 OX퀴즈적 접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에스겔이 그런 단순한 접근을 하지 말고 전체적인 뷰를 가져라는 얘기를 했던 것들에 대해서가 이제까지였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예루살렘 성이 망해버렸단 말이에요. OX퀴즈 중에 O가 사라졌어요. 나라가 망해서 우리가 언제 돌아갈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근데 언제 우리가 언제 돌아갈 거 아니라 뭐예요? 이제 쟤들이 오는 거죠, 그렇죠? 끝이에요. 게임이 끝났어요, 지금.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소망을 나름대로 갖고 있었는데 망해버렸단 말이에요. 게임이 끝났어요. 이제 걔네들이 포로 올 거란 말이야. 그때 이 사람들 갖게 된 정신적인 타격 이런 게 있다는 거죠. 저는 세 가지를 전제합니다. 예루살렘 성이 멸망했을 때 사람들이 갖게 되는 기본적인 세 가지 부정적인 자세가 뭐냐면 첫 번째로 갖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패배예요. 그렇죠? 아, 기독교 국가가 결국 망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기독교가 문제가 있을 수 있죠. 한국 교회가 부패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러면 교회가 갱신돼야 되잖아요. 우리가 문제다. 우리가 갱신돼야 된다. 뭐 이래야지 뭐 우리가 소망을 얘기하고 그런 거지. 근데 한국의 교회가 싹 없어졌어. 그럼 그게 하나님의 승리라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어렵죠? 그렇죠? 왠지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있어서 좀 어려움을 당하고 싸움에서 좀 지고 위축되고 이럴 때는 아, 하나님께 우리를 경고하시는구나 라고 해석을 하고 하나님 우리가 다시 일하실 거야 라는 해석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아예 싹 망해요. 그러면은 아, 하나님이 경고하시는구나 다시 일하시는구나 받아들이기보다 아, 기독교라는 종교가 결국 이렇게 끝났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경향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많은 국가들이 있잖아요. 옆에 요즘 이제 여기서 에돔 얘기를 했는데 에돔이 비웃었다라는 얘기들 또 표현들이 나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변 국가가 여러 가지 종교를 갖고 신념을 갖고 살아가는데 얘들은 유난히 자기만 맞다고 약간 까불던 애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기만 맞고 자기는 영원할 거라고 까불던 애들이 싹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보기에 영원하다더니 결국 못 버티고 사라져 버렸네 라고 얘기하고 본인들이 생각하기에도 아 하나님의 종교가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구나 바벨론의 논리가 더 맞구나 라는 식의 생각들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패배로 받아들이는 방식. 또 하나 뭐예요? 그 반대 나의 패배로 받아들이는 방식. 뭐예요? 하나님이 결국 우리를 버리셨다 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포기하셨다. 참다 못해. 사도행전을 참으시다가 사도행전 설전 길게 참았죠. 사도행전까지 치면 한 천년의 역사를 참아내시다가 결국은 못 참고 내가 이들을 통해서 함께하지 못하겠구나 라고 하고 엔딩을 치신 것처럼 보여지면 하나님의 패배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면 나의 패배를 받아들인다면 세 번째 받을 수 있는 장면이 뭐예요? 이게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라는 건 알아요. 이것도 아니야. 하나님께서 패배하신 게 아니야. 하나님 권리를 바르신 게 아니야. 하지만 분명한 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라는 식. 이 사람들은 어때요? 이 사람들 우리 열조의 죄악 때문에 결국 망했다라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시대를 잘못 태어났다고 생각하겠죠, 그렇죠? 열조의 죄악 때문에 망했단 말이에요. 시대를 잘못 태어났어요. 나만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열조의 죄악 때문에 결국 우리가 이렇게 됐어요. 망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받아들여요. 이 사람들은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라는 걸 알아요. 하지만 뭐가 없어요? 도도한 흐름이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렇죠? 하나님의 패배로 받아든가 우리의 패배로 받아들이든가 아니면 허무주의로 받아들이든가 라는 세 가지 관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이 시대에 이런 세 가지 질문이 등장한다는 걸 전제하고 에스겔이 설교해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세 가지 질문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에스겔이 어떻게 설명합니까? 첫 번째 하나님이 가장 딱 포인트에서 얘기하는 건 이 부분이죠. 딱. 아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 그렇죠? 아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 예루살렘 성의 멸망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리라고 얘기한 사람들은 이 종류의 사람들이에요. 아는데 아무것도 아는 종류의 사람들. 그러면 에스겔을 포함하겠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도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잖아요. 한국교회가 어떻고, 한국사회가 어떻고, 또 우리의 신앙적인 흐름이 어떻고, 내 인생이 어떻고, 난 바른 가치관과 판단을 가지고 있어요. 그쵸? 내 시대가 이제 푹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아, 시대를 잘못 태어났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쵸? 착한데, 바른데 시대와 영합해서 살진 않아도 시대에서 어떤 역할을 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그 사람들한테 지금 에스겔이 뭐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파수꾼의 얘기를 하죠. 파수꾼의 얘기를 합니다. 뭘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효용론, 결과주의로 가지 말라고 해요. 파수꾼이 어떻게 하라고 얘기합니까? 전쟁이 났어요. 쳐들어옵니다. 그럼 파수꾼이 외쳐요. 적이 쳐들어온다 라고 외쳐요. 문제가 있다라고 외쳐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외쳐요. 외친 다음에 그 사람들이 듣지 않으면, 오케이? 외친 다음에 그 사람들이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서 피를 찾으세요? 이들의 문제라고 지적하실 거예요, 그쵸? 하지만, 해봐야 안 들어요 하고, 외치지 않았으면, 그건 누구 문제라는 거예요? 내 문제라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는, 결과주의. 내가 저렇게 얘기해봐야 안 들어요. 그렇게 해봐야 안 돼요. 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지 말고, 되건 안 되건은 나중 문제가 어떻게 된다? 네 입장에서는 외쳐야 되는 사명이 있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는 중간에 서 있는 가능성의 사람들에 대해서 아 이게 해도 안 돼요 라는 어떤 효용론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도 안 돼요 라는 그 해도 안 돼요 라는 말한 그 사람들에게 하면 된다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해도 안 된다는 게 너의 판단 기준이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쵸? 왜? 일단 내 역할이 그거니까. 그래서 이들 가운데에 있어서 할 수 있는데 하지 않았던 자들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시면서 시작하십니다. 왜요? 도도한 이스라엘의 그 멸망의 장면 속에서 결국 열조의 죄악 때문에 우리가 끝났다라고 해서 그들이 어떤 패배주의에 빠져 있었다면 결국 이스라엘 역사는 여기서 어떻게 돼요? 끝나는 거죠, 그렇죠? 지금 여기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에스겔 같은 사람들이죠. 끌려가는 포로들에게, 그리고 끌려와 있는 포로들에게 우리가 왜 망한 것인지, 망한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제시하는 사람들이 가장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땅 속에 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사실. 그쵸? 이 사람들은 결국은 예루살렘 성이 멸망했구나라는 그 정신적인 타격, 혹은 그것을 삶의 엔딩으로 받아들이는, 이제는 다 끝났다, 결국은 망했다라고 그 마지막 장면을 너무 결과적으로, 최종적인 결과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태도로, 파수꾼의 태도로 포기할 때, 결국 넥스트 그 다음에 미래가 사라지는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경고하는 이야기들로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수명론은 아니라는 거예요.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 항상 뭘 좋아하신다? 항상 돌이켜 회개하는 걸 좋아하세요. 그쵸? 그 얘기를 하시죠. 그럼 우리가 오해하는 건 그거예요. 여기서 하시는 얘기는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니까 400년의 범죄의 결과로 예루살렘 멸망했다 라는 식으로 접근을 해요. 그쵸? 그렇게 하면 얼마나 무겁습니까? 400년의 역사의 무게가 400년 동안 눈덩이처럼 굴어온 그 죄의 그 덩어리가 결국은 이성을 무너뜨렸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동치의 사람들은요, 할 말이 없어요. 그쵸? 그냥 잘못 태어난 것 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에스겔에서 예스겔은 뭐라고 얘기해요? 인자야, 그 중간에 얘기하실 때 내가 삶을 두고 맹세하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악인이 그 길을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라고 얘기해요. 그쵸? 하나님께서는 회개를 기뻐하시는 것이지 결국 망하게 하시는 게 악인이 망하는 게 함께 원하시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세요. 그쵸? 그리고 그 다음에 33장 28절에 보면요. 아브라함 오직 한 사람에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으니 우리가 많은 즉 더욱 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무슨 뜻이에요? 아브라함은 이 얘기 먼저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는 거예요? 악인이 악인으로 끝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실패한 게 아니에요. 400년의 죄악이 눈덩어리처럼 부어나서 결국은 어떻지 못하게 우리를 덮친 게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망한 거예요? 나 때문에 망한 거예요. 이 세대 때문에 망한 거고. 그러니까 이 세대가 400년의 도도한 흐름이 어찌됐건 간에 다른 선택을 했으면 이 세대는 살았을 거예요. 그쵸? 이 시대는 살았을 거란 말이야. 내가 이제까지 어떤 선택들을 해왔던 간에 에스겔의 말씀을 듣고 함락 직전에 예레미야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바른 태도를 가졌다면 그런 식으로 함락되지 않은 거예요. 그쵸? 하나님께서는 죽이려고 하셨던 게 아니에요. 여기서 철학적으로 표현하는 뭐예요? 과거에 의해서 현재가 만들어졌다는 접근이 아니라 현재를 통해서 미래로 이어진다는 접근을 가져가는 거예요. 과거를 통해서 현재가 됐어. 그러니까 이 과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거야 라는 식으로 접근하지 말고 지금 내가 어떻게 하는 현재에 따라서 미래가 바꿀 수 있어 라는 태도로 접근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관점의 전환이 예루살렘에서 멸망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가장 먼저 도전하시는 겁니다. 가장 먼저 도전하시는 거예요. 망하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 사등에는 도도한 역사가 결국 너를 덮친 게 아니야. 네가 이럴 때 다 알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아니야. 그냥 니들 때문에 망한 거야. 어제라도 다른 선택을 하면 안 망할 수도 있었어. 근데 너희가 어제 다른 선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성이 무너졌지. 하지만 그래서 지금도 다른 선택을 너희 해낸다면 다른 미래가 너희가 있을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과거로 인해서 완료된 현재가 아니라 현재를 통해서 진행되는 미래라는 관점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얘기를 꺼내는 거죠. 왜 아브라함 얘기를 꺼내요? 아브라함은 한 사람이었는데 그렇죠? 분독치자 아베 집을 떠나서 결국 뭘 받았어요? 이 약속의 땅을 받았잖아요. 우리는 지금 한 사람이에요? 아니죠. 우리는 여전히 민족이에요. 여전히 때란 말이야. 근데 우리도 뭘 갖고 있어요? 언약을 갖고 있죠. 한 사람이 언약을 갖고 나라를 받았고 민족을 받았는데 이 민족이 여전히 언약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가 오늘부터 다른 선택을 하면 뭘 받을 수 있다? 이 땅을 충분히 회복시킬 수 있다 라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33장에서 주로 얘기하는 건 회복의 메시지죠. 이스라엘이 반드시 돌이켜질 것이고 그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질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이고 라는 게 33장, 34장 이렇게 연결돼서 나옵니다. 그렇죠? 일단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예루살렘 멸망을 최종적으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루살렘 멸망이 끝났다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에 대해서 다른 가치와 기준들이 있었지만 우리가 과거의 어떤 도도한 역사적인 흐름이나 내가 했던 잘못된 선택들에 의해서 결국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있어서 그 관점이 아주 틀린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것보다 과거에서 현재가 만들어졌다 라는 관점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통해서 미래로 걸어간다 라는 관점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긴 하지만 말해봐야 들을지 않을 테니까 닥치고 있는 어리석은 파수꾼이 되면 안 되고 내 인생과 다른 사람과 시대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전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방향성이 있다라고.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죽이시는 게 목적이 아니라 악인을 변화시키는 게 목적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지금 여전히 받고 있는 심판 자체도 다른 선택을 향한 동기부여가 격려이지 최종적인 심판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미래는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땅이 얻어졌던 것을 너희들이 정말 믿고 그것이 우리의 시조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너희의 처지와 상황이 어떠한 것 간에 이 땅 분명히 제대로 된 회복이 더욱더 크게 당연히 일어날 수 있다는 소망을 너희들이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이게 33장의 문법에서 첫 번째 이페타면 사람들에게 하고 계신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를 에스겔 자체에게도 이게 되게 중요했겠죠. 그렇죠? 그럼 말이 쉽지 400년 있다가 망한 나라를 보면서 망국의 실정이 어떻겠습니까? 망국의 실정은요 완료적 사고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그때가 믿음의 도전이라는 거예요. 저도 완료적 사고를 하느냐 안 하느냐. 여러분들도 이제 늙었죠. 예. 84년 되면 서른이지, 그치? 아홉수가 끝나고 있으니까, 그렇죠? 84가 맞네요. 하나, 둘, 셋, 넷. 사람이 나이가 서른이 되면 완료적 사고를 하는 경향이 생깁니다. 그쵸? 내 20대는 어떠했나? 맞아. 완료적 사고. 나는 잘못된 선택들을 했고, 충분히 노력하지 않아서 결국 이렇게 되었다. 나는 충분한 돈과 충분한 가족이 없구나. 결국 이렇게 되었다. 라는 사고가 들기 시작합니다. 나도 내년에 마흔 돼요, 그쵸? 사람들은 웃겨요. 10년이 무슨 의미가 있다고. 그냥 쭉 늙는 건데, 그치? 하여튼, 표때를 하나씩 정해놓고, 이제 완료적 사고를 합니다. 우리 부인은 벽을 넘었어요, 그치? 우리한테 최연장자. 완료적 사고를 해요. 나는 40이 되면요, 인생이 중반부야. 나 이제는 핑계할 수 없는 중년이야. 핑계될 수 없는 중년의 아저씨. 애아버지. 40이면 난 내가 어릴 때 40살은 진짜 아, 내가 어릴 때 봤던 40살은 진짜 엄청나게 큰 아저, 늙은 아저씨였는데 그럼 사람들이 뭐 완료적 사고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난 어떻게 살아왔나, 뭐 지금 난 뭘 갖고 있나, 내가 이렇게 했구나, 이렇게 하지 못했구나 라는 식의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제대로 정신줄 박혀있는 사람들이 그런 식의 완료적인 사고를 하게 되면요, 소망이 씨앗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이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사람들 정신을 똑바로 봐요. 관점은 있어요. 분석도 있고, 그쵸? 정보도 있단 말이에요. 다른 정보, 기준과 가치도 있어요. 근데 태도가 완료적이면 소망이 사라지죠. 그쵸?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끌려가면서 끌려오는 자들에게 뭐라고 전하고 있어야 돼요? 지금 SEL을 지금 여기서 선포를 하면 이 사람들이 이 SEL이 이미 포로를 끌려와 있는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를 선포하면 끌려오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쵸? 잘 왔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SEL은 그걸 준비시키는 거예요. 잘 왔다. 하나님께서 여기서부터 우리를 준비시키고 계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너희들은 지금 여러분 이렇게 끌려온 지 한 몇 년 된 사람들 한, 이 사람들 한 10년 됐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웬만큼 2주 한 10년이니까 좀 살만하지 않습니까? 방금 끌려온 사람들. 방금 막 성 무너지고 막 사람 죽고 이런 거 보고 막 이렇게 끌려오고, 맨 앞에 우리 왕이었던 사람 눈 뽀탁하고 끌려갔는데 뒤에서 이렇게 끌려가는 사람들 10년이 어때요? 처참하잖아요. 이 완료형 사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누굴 준비시킨 거예요? 이미 끌려와 있는 사람들이 에스겔을 통해서 준비되어서 이 땅이 죽음과 저주의 땅과 최후 심판의 땅이 아니라 뭐의 땅이다? 소망의 땅이라는 것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에스겔 중심을 바로 깨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준비되고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이 지금 파수꾼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끌려온 사람들이 이걸 전해야 되는 거예요. 듣든지 듣지 않든지. 그래서 끌려온 사람들이 겸손하게, 아 그렇구나, 우리가 자만하였고 우리가 교만하여 그래서 이런 것이 생긴 것이고 새 소망이 우리가 있구나 라고 바라보면 그들 가운데 준비되어 회복될 수 있는 것이고, 만약 여기서도 그 새소망을 찾지 못하면, 여기서도 그 새소망을 찾지 못하면 큰 문제가 벌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럼 먼저 이 사람들을 전제하면서 하시는 이야기들, 소망의 메시지가 전해집니다. 그렇죠? 뭐 사실은 같은 얘기죠. 두 번째, 하나님의 실패로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아브라함의 언약 얘기하시면서 이어서 나오는 얘기죠. 아브라함 언약 얘기 나오면서 이어서 나오는, 한 사람도 언약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너희 많은 사람이 당연히 언약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너희들 언약을 받지 못한 이유가 뭐야? 너희가 받지 못한 이유가 너희가 칼을 믿고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고 우상의 눈을 드니 기업을 얻을 수가 없었던 거야 라고 얘기한 거죠.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 뭐의 실패라는 거야? 너희들의 선택의 실패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당연히 기업을 받을 수 있어. 근데 너희들이 기업을 지금 받지 못했던 이유는 뭐야? 너희들이 세 가지를 지적해. 너희들 칼을 믿고, 우상에게 눈을 들고, 그럼 이웃의 아내를 탐하고. 이 세 가지가 너희랑 있을 때는 결국 너희들이 그렇게 된 거라고 얘기하는 거겠죠. 그럼 이제 다중적으로 하시는 얘기죠.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까먹을까봐 조금 안 해놓고. 첫 번째 하는 얘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기본적인 문제가 뭐라는 거예요? 종교적 외형이 있었으나, 종교 형태는 있었으나 뭐가 없다는 걸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내가 여러 번 강구하고 선지서 해보면 쭉 아시겠죠? 선지서를 해보면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 마음껏 내실을 좀 했으면 새겨져야 되는 게 뭐냐면, 새겨져야 되는 게 뭐냐면요, 교조적인 기독교를 믿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절대 평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 저 예수님 믿어요. 세례 받았어요. 교회 다녀요. 11조 내요. 주일 출석해요. 하나님 여기서 그것 때문에 이 사람들 다 죽여버렸어요? 멸망시켰어요? 아니에요. 여기들이 뭘 믿어요? 칼을 믿고, 칼 믿는다는 내 힘을 믿는다는 거죠. 세상 살아갈 때 내 힘을 믿고 살아가요. 내 힘을 믿고 내 능력을 넣고 내가 쓰는 방식을 향해서 나간다는 거죠. 내가, 인생은 내가 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웃의 아내를 탐하고. 이웃의 아내를 탐한다는 게 뭡니까? 꼭 간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나에게 즐거움이 된다면, 나에게 유익이 된다면 그게 누군가에게 해롭더라도 별로 신경 쓰지 않고. 다른 LM에서는 뭘로 표현했어요? 집과 집을 연하여져서 다른 사람은 살 데가 없게 만드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했죠. 그렇죠? 내 집을 지붕과 지붕이 연결돼서 지어놔서요, 딴 것들은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큰 집에 혼자 살면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웃의 아내를 탐하는 사람이죠. 이웃의 아내를 탐한다는 게 뭐예요? 나에게 작은 질병이고 그에겐 치명적인 해로움이에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별로 문제의식 않고 추구하는 거죠. 그렇죠? 이 사람들 두 번째 태도죠. 우상에게 눈을 들고. 그래서 갖고 있는 이미 얘기했던 암놈이나 이집트로 표현됐었죠? 생산. 내가 땅에서 뭔가 만들어내서 부유를 축적하고 그리고 부족, 이 도시라는 사회적 부족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 살 수 있을지를 수를 보고 판단하고 기획하고 나아가는 거죠. 이런 세속적인 가치, 서양적인 삶의 패턴, 이 우상들에게 저는 어떻게 하면 세상을 잘 살 수 있는데, 이 도시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안정될 수 있는데, 제발 나에게 가르쳐줘. 너희들 나의 신이다. 당신의 인맥을, 당신의 가치를, 당신의 삶의 처세들을 다에게 가르쳐주세요. 당신 나의 신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가 있으니까 뭘 얻을 수가 없어요? 다른 기업을 얻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뭘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반복해서 하는 얘기죠. 사람들은 자꾸 오해해요. 기독교 자체가 위축되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내 생활 자체가 위축되면 마치 하나님이 무능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은 것처럼. 그렇지 않아요. 중간에 들여다봐야 돼요. 그럼 어떤 가치가 있었는가에 대해서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무능한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세요. 일하고 계시니까 내가 말하는 거죠. 내가 칼을 믿고 이웃의 아내를 탐하고 내가 우상에게 눈을 드는데 내가 안 망하면 하나님 없는 거예요. 교회적 가치가 여전히 교회라는 간판을 들고 있지만은 칼을 믿고 살아가고 우상에게 눈을 두고 이웃의 아내를 탐하는 그런 이런 가치들을 가득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가득한데 그 교회가 잘 되면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 교회가 망해야 하나님이 살아있는 거죠. 하나님 얼마나 살아계십니까? 유럽교회 다 망했죠. 소아시아 교회 다 망했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지금도 보이고 있죠. 여러분 4대 종교 중에요. 자기가 장악했던 지역을요. 그렇게 쉽게 빼앗긴 종교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슬람은요. 한번 장악했던 지역을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어요. 불교도 그렇게 많이 뺏기지 않습니다. 힌두도 마찬가지고요. 4대 종교 중에 유일하게 자기가 장악했던 지역을 통째로 뺏기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왜요? 나머지 세 가지 종교는요. 종교와 정치와 삶과 문화가 엉켜 들어가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어요. 원래. 이걸 안 바뀌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기독교만요, 되게 쉽게 훅 들어가기도 해요, 갑자기. 유럽이 복음화되고, 서아시아가 복음화되고, 한국이 복음화되고. 그렇죠? 전혀 기독교가 없었던 지역에 훅 들어가요. 그리고 훅 빠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겁니다. 좀 딴 얘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문화적 차곡차곡 먹는 건요, 그게 참된 진리가 아니어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잖아요. 유교사회 400년 만드는 거 어렵지 않아요. 사회적 기준과 가치와 문화가, 정치가 같이 들어가 버리면, 정치 권력과 문화 풍습과 그리고 사회적 규율을 종교로 엮여버리면, 이건 절대 못 바꿉니다. 못 바꿔요, 원래. 기독교는 바뀌어요. 쭉쭉 말해요, 쭉쭉.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망하는 게 나의 살아있는 증거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나는 그걸 거저두지 않으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무슨 얘기하십니까? 이렇게 망하니까 에돔이나 이런 사람들 그리고 바벨론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해요? 옛날에 거룩했던 성읍이 우리의 분깃이 되었다고 얘기하죠. 그렇죠? 아, 니네 잘 나갔더니 뭐 니네 뭐 하나님 어쩌고저쩌고 니네 이제 내 제후의 땅이잖아 라고 이렇게 딱 낮추는 거죠. 바벨론의 태도. 제일 얄미우네. 에돔 옆에서. 에돔은 비슷해요. 그쵸? 둘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가치가 달라졌죠. 어느 시점에서. 근데 자꾸 둘째인 야곱의 자손들을 자기들이 적자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더 큰 제국을 이루었어요. 그쵸? 하나님의 역동성을 맛봤고. 그러니까 에돔은 옆에서 계속 어땠어요? 계속? 에돔은 그냥 이스라엘이 잘하면 속국이 되고 제후국이 되고 이스라엘이 못하면 독립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흘러갔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이 자기들보다 먼저 멸망하자 비웃었단 말이에요. 그쵸? 이게 니네 가치가 틀렸다. 니네 옆에 잘난 척 하더니 결국 이렇구나. 라는 태도. 서양 사람들이 보는 태도죠, 그쵸? 서양 사람들이, 그래도 하나님의 껍데기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망한 거 아니냐? 하나님이 실패 아니냐? 기독교적 가치 믿는다고 하더니 교회 가서 잘 된 게 있느냐? 약간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하나님께 뭐라 그러세요? 에돔을 가만두지 않는다고. 이게 꼭 사람을 멸망시키고 저주시키고 이런 게 아니에요. 에돔의 가치가 틀렸다는 거. 지금 에돔이 어떤 에돔적 가치를 갖고 이스라엘을 비웃고 있는데, 그 가치가 얼마나 초라한 가치인지 함께 드러내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자주 얘기, 뭐 몇 번 얘기했죠. 사회주의가 멸망했을 때 민주주의 우러마야 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승리인 것처럼. 사회주의의 실패, 했잖아요. 사회주의가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공산주의, 사회주의 문제가 있어요. 하지만 그 당시에 자본주의의 선보인 것처럼 하겠지만 지금 어때요? 그렇죠. 이 시스템에 한계가 있다는 걸 알고 있죠. 제3의 길을 찾지만 잘 안 찾아지고. 우리 한계란 말이죠. 에돔이 이게 안 되니까 자기들이 그게 잘 됐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시점에서 이 가치 한계를 그냥 보이시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에돔과 바벨론이라는 사회적 가치 한계를 보이시겠다고 얘기하시는 부분 근데 한 흐름 문화고, 마지막 또 한 흐름은 뭐예요? 세 번째 문화고 있는 게, 세 번째 문화고 있는 게 이제 한학교 나중에 실패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실패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한학교 하시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쵸? 뭐라고 얘기하세요? 여기서 되게 큰 격려들이 나오죠. 그쵸? 격려들. 어떤 격려들이 나옵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를 버리셨다고 얘기하는 그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대표적으로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 캐릭터가 나오냐면 여기서 보면 자기만 먹는 목자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렇죠? 자기만 먹는 목자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너를 버리신 게 아니라 누가 문제예요? 지들만 처먹는 목자들이 여기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이 사람들 문제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병든 자를 싸매고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야 된다 하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이번 주에 이 설교를 이 본문을 읽고 되게 그게 회개했습니다. 잘 살아남는 놈만 챙기는 건 목자가 아니에요. 그렇죠? 잘 살아남는 놈은 내가 없어도 원래 사는 거야. 만약에는 이렇게 목자 잘 사는 애만 잘 살면 이제 목장 할 게 없잖아요. 사실 초장에 갔다 왔을 때 지들이 먹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기완이처럼. 기완이 크게 잘못 안 하잖아요. 그렇죠? 항상 가운데서 풀 먹고 돌아다니는 풀 먹고 돌아다니는 잘하는 거예요. 가운데 있는 사람만 있으면. 근데 목자는 뭐 하는 거예요? 오다가 상처가 나네. 그래서 이 대열을 따라오지 못하는 거죠. 오다가 뒤에 처져서 잃어버리는, 그쵸? 길을 잃어버리는, 처지는. 이런 애들을 돕는 거죠, 그쵸? 그리고 쫓기는 자. 늑대가 나타나거나 뭐가 나타나서 갑자기 도망가야 되는 애들 가서 지켜주고. 이게 목자의 역할이죠, 그쵸? 그 당시 누가 이런 역할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당시 지도자들이 이런 역할을 했었어야 된다는 거죠, 그쵸? 우리 그 당시에 지도자들이 뭐 하는 역할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 이집트나 이 바벨론의 힘에 의해서 겁먹으면, 이 겁먹은 위축된 이스라엘에게 그것이 아니라, 라고 이제 선언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는 뭔가 내적 변질을 겪은 병든 자들에게, 그리고 길을 잃은 자들에게 방해하는 것. 그리고 어떤 뭐 다리를 다쳤다든가 이런 상처가 있는 사람들의 치유를 이렇게 해놔야 되는 게 이제 목자, 지도자, 레위인들의 사명과 역할이지, 제사장님들의. 이걸 했다는 거야, 안 했다, 안 했다는 거예요, 이들이. 그렇죠? 그냥 너희들을 포기하고 버렸다고 표현하시지 않고요. 너희들을 제대로 이끌고 가야 되는 목자들에게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고 하죠? 내가 친히 목자가 된다고 하죠, 그렇죠? 내가 친히 목자가 된다고 하죠. 내가 친히 목자가 되신다고 하는 말이 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발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의에 우리가 합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를 저주하고 심판하고 버리셨다. 우리가 틀려서 라고 하면 그냥 엔딩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여기서 뭐라고 하세요? 우리가 틀렸다라는 거에 대해 부정하시는 게 아니죠. 우린 틀렸어요. 우리는 상처받았고, 우리는 쫓기고 있고, 우리는 병들었고, 우리는 절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하나님께서 어떤 태도로 나는 너희들에게 접근한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이게. 나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로 너희들에게 접근하는 거지, 문제를 평가하려는 태도로 너희들에게 접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앞부분만 보면 오해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다. 우리가 변질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변질을 깨신 것이다 라고 하면 아, 하나님의 성공과 우리의 실패처럼 보여지죠. 하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깨는 행동이 평가적이고 심판자로서 정죄하는 게임이 아니라 어떤 게임이라는 거예요? 치유하는 게임, 돌이키게 하는 게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평가적인 태도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해결자의 태도로 접근하신다 라고 하시는 것이 이 진정한 목자 이미지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오해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오해해요. 둘 중에 하나로. 아, 죄책감. 아,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시는구나. 할 말이 없네. 많이 참아주셨는데 죄송하다. 결국 이렇게 됐구나.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나.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은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세상 논리가 맞는 거 아닌가. 에이, 그런 게 아니라 이런 거야. 근데 니들이 다 그 모양이라 어쩔 수가 없어. 이 시대 악한 시대야. 시대가 잘못해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죠, 그쵸? 내가 실패한 게 아니야. 하나님의 거룩한 의로 너희를 변질 때문에 너희를 깨는 거야. 근데 이 깨는 게 죽이려고 깨는 게 아니야. 살리려고 깨는 거지. 나는 평가자로 개입하지 않고 나는 해결자로서 개입을 해. 그러니까 구경하고 앉아있지 말고 사태 파악이 됐으면 나를 따라와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데 같이 동참을 하란 말이야. 라는 식으로 이제 대화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에스겔을 선언하는 것은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의 멸망을 받아들이는 세 가지 변질된 태도. 죄책감이라든가, 원망함이라든가, 혹은 체념함의 태도에서 벗어나서 왜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예수님이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것이 이제 이 이슈 메시지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해결자로 개입하세요. 평가자로 개입하지 않죠.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세요? 그 다음에 하신 얘기가 쭉 이어서 나온 얘기들이, 그 다음에 하신 얘기가 너희들의 단단한 마음, 굳은 마음을 이제 내가 부드럽게 할 것이고,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내 백성이 되게 할 것이고,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고, 이 땅에서 너희들의 나라를 다시 한번 회복할 것이고, 두려워할 것이 없고, 이런 말씀을 이제 해나가기 시작하시죠. 근데 읽어나가실 때 문제 뭐냐? 이걸 섞어서 얘기해요. 이게 사소한 문제예요. 이게 사소한 문제예요. 얘기하면 참 좋을 텐데, 이런 식의 오해들이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대답을 섞어서 해요. 그러니까는 이 큰 그림을 갖고 33, 34, 35, 36을 쭉 읽어나가시면 이 세 가지 흐름에서 얘기를 하시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갑자기 나중에 다 잘 될 거야 라고 하다가, 너희들이 이렇게 잘못해서 내가 죽여버린 거라고 하다가, 너희들 욕하는 애들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라고 하다가, 너 구경만 하자고 빨리 외쳐라고 하다가 막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 세 가지 흐름에서 세 가지 오해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실패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는 것이고, 그것은 최종적인 판단과 심판이 아니라 새로운 것 만들려고 하는 비전이시며,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 비전에 동참하는 자세로 나와야 한다라고 하는 이 심플한 메시지를 제시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 중심을 잡고 읽으시면요, 한 가지 얘기가 딱 하고 있는 것들이 보이십니다. 관통되고 읽을 거예요. 그리고 그 이 한 문장이 여러 가지 울림으로 여러 대 반복되게, 아 그래 될 거야, 어 내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아 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결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뭐 이렇게 환부를 도려내고 막 이런 표현을 하죠. 환부를 도려내고 세사를 돕게 하고. 근데 죽이자고 칼로 찌르는 게 아니죠. 원래 사람이 칼을 들고 살을 이렇게 잘라내면 죽이자고 하는 건데, 그렇죠? 무서운 거고 싫은 거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아픈 상처들을 잘라내시면서 거기에 치료하시는 세사를 돕게 하시려고 하시는 게 예루살렘성의 멸망사건이다 라고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엔딩은 맨 처음 했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완료형사고 과거의 잘못된 선택으로 내가 지금 이렇게 된 것이다 라는 이 시각에서 자유해져야 돼요. 과거의 잘못된 선택으로 지금 내가 이렇게 됐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그럼 내가 어떤 선택을 해나가서 어떤 미래를 만들 것인가 라는 태도로 내가 내 삶을 접근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메인 메시지가 됩니다. 이 메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장면이 뭐예요? 엔딩 장면이죠. 이 패턴의 엔딩 장면 뭐예요? 에스겔에서 가장 유명한 마른 뼈의 환상이죠. 그러니까 마른 뼈의 환상만 보면 이게 기억이 안 나요. 근데요, 에스겔서 전체를 쫙 보고 이 마른 뼈의 환상의 이 치열함을 보셔야 돼요. 그럼 감동이 와요. 그렇죠? 뭔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은요, 이 두 가지 이중성을 치열하게 인식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적당하게 타협하려고 해요. 뭐 마른 뼈 정도는 아니라고 얘기하고 싶어 해요. 젖은 뼈. 죽은 지 얼마 안 된 거. 마른 뼈라는 게 뭐예요? 마른 뼈라는 게 살던 애가 죽고 썩어서 뼈만 남았는데 그것도 메마른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이제는 생기에서 완전 반대 상태죠. 여러분 죽은 시체를 보면 어때요? 조금 그렇죠. 썩은 시체를 보면 어때요? 많이 그렇죠. 유골이 이렇게 전체 형태를 갖춰서 이렇게 누워있으면 조금 부담스럽죠. 근데 얘가 이제는 무슨 4천년 전에 미랍니다 이렇게 파서 나오는데 그냥 흙 묻은 뼈 이런 거 나오면 그게 막 되게 이 죽은 사람이다 이런 느낌 들어요? 뼈다 이렇게 보잖아요. 그렇죠? 뭐가 없다는 거예요? 생기가 완전히 없어졌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생기가 있어야 되는 게 있어야 되는데 딱 죽었어요. 사라졌어요. 그걸 볼 때가 잘 불편해요. 사람들. 그렇죠? 생기가 있을 수 있는데 딱 사라진 거. 목사는 가끔 임종을 지켜야 되거든요. 이거 한 세 번 지켰는데 이제 임종 직전 임종 예배를 갈 때가 있어요. 그럼 이제는 기계 같은 거 갖고 이제 호흡을 유지시키시다가 임종 예배 드리고 이제 기계를 딱 끄거든요. 이제 숨이 끊어지는데. 그래서 이제 숨이 끊어지면 이제 덮어 이렇게 나가시잖아요. 저는 좀 너무 이게 새로운 경험이에요. 되게 좋은 목사로서 누릴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이에요. 그렇죠? 죽는 순간에도. 살아있다가 죽는. 이 사람 정말 죽은 것인가? 정말 이렇게 죽었나? 아직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는 삐하는. 근데 묘하게 틀려요. 이렇게 그 살아계실 때랑 한 몇 주 차인데 딱 쳐져 있는 느낌 정도가 아니라 마른뼈 같은 상태가 누구의 상태라는 거예요? 현재 이 사람의 상태라는 거죠. 현재 우리의 삶의 상태라는 거죠. 이건 뭐 이게 간판만 있다는 표현이랑 정확한 거죠. 그렇죠? 치열함의 문제라는 거예요. 치열함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대표 진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칼을 믿고 응? 이웃의 아내를 탐하며 우상에게 눕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렇죠? 아무런 가능성이 없어요. 간판만 있어요. 그러니까 에스겔의 환상은 그 이중성이 선명한 거예요. 너희는 진짜 문제가 심각해요. 근데 해결돼요. 이게 에스겔의 환상이에요. 마른 뼈를 보여주면서 이 마른 뼈가 살아날 것을 믿느냐. 하나님 주님께서 아십니다. 마른 뼈를 대면서 살아나라고 해라. 그랬더니 뼈가 붙고 그쵸? 살이 붙고 사람이 되고 이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그쵸? 환상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스라엘의 현재는 정말 마른 뼈처럼 치열하게 문제여서 사실 이게 어떻게 재생이 가능할까라는 치열한 현재지만 치열한 문제인식과 반드시 된다는 소망의 이중성을 한꺼번에 보여주는 것이 에스겔의 환상이죠. 마른 뼈의 환상. 그게 그 당시 예루살렘의 모습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라가 망했어요. 포로로 끌려와요. 맨 앞에는 왕이 눈이 뽑혀서 끌려오고 있습니다. 마른 뼈잖아요. 이 나라는 끝난 거예요. 이제. 이 나라는 끝났어요. 이 나라 끝났다는 건 이제 모든 사람이 알아요. 돌 위에 돌려 남겨놓은 창고 다 밀어버렸습니다. 그건 이제 풀숲이 됐어요. 사람도 살 수 없어요. 이 나라는 끝난 거예요. 400년에 창하했던 이상 여기서 맞춰졌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을 때 그게 지금 마른 뼈라면 이게 살아날 것이다 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죠. 반복되는 얘기, 이 얘기예요. 이 스토리의 엔딩으로 그 장면을 놓는 거예요. 그쵸? 이 스토리의 엔딩, 마른 뼈. 그럼 막연하게 교회 공원에서 내가 잘 돼. 물론 맞는 표현이에요. 맞는 표현.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고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다 좋아요. 근데 이 예루살렘의 역사의 현재를 다시 한번 보시면서 이 장면을 보신다면 여러분들 내부에서 내 힘으로 살아가는 칼의 원리와 내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에 만족하지 다른 사람의 이해관계에 신경 쓰지 않는 그 음란의 논리와 그리고 세속적인 방법을 따라가는 그 우상에 눈을 뜨는 논리가 가득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것들을 깨뜨리셔서 마치는 여기서 말했던 마음이 굳은 살이 벗겨져서 부드러운 마음이 돼서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섬기고 그가 그의 백성이 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 라는 것을 상징화시켜서 보여주는 장면이죠. 그래서 이 장면이 되게 에스겔의 메인 메시지가 됩니다. 에스겔은 성이 무너져서 사람들이 결국 포로로 끌려온 그 처참함을 제대로 인식하고 하지만 그 처참함 속에서도 여전히 선명한 소망이 있음을 인식하는 그 이중성을 인식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파수꾼의 자세로 현재 임하게 되는 이 태도, 에스겔에서 얘기하는 이스라엘이 가져야 되는 가장 결론적인 태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이 이제 에스겔의 어떤 그 역사적인 설교, 그 다음 사람들에게 설교했던 설교, 역사적인 설교에서는 엔딩이 되고요. 그쵸? 근데 에스겔의 설교에서 갖고 있었던 독특한 특징, 이면의 설교를 좀 하죠? 에스겔은 뭘로 시작합니까? 보좌에 앉아있는 하나님의 환상으로 시작하죠. 그쵸? 그 보좌에 앉아있는 하나님의 환상으로 시작해서 그 보좌에,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보좌가 성전을 떠나는 장면에서 에스겔이 시작하고 있는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회복하신 새로운 성전에 대한 이미지로 이제는 다시 한번 엔딩을 하고 있죠. 그쵸? 그 이면에 있는 영적인 의미를 얘기하는 거죠. 그쵸? 그것들을 얘기하는 게 이제는 오늘은 복감화 국의 전투만 잠깐 나왔는데, 뭔 말인지 이해는 되죠?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역사적으로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고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못된 관점을 갖고 있고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의미를 설명하시면서 너희가 어떤 태도와 관점을 가져야 되는가를 설명하는 사실 이제까지 했던 에스겔 설교 내용은 다 이 내용에 포함되잖아요. 그렇죠? 이 내용은 계속 얘기를 하신 건데 왜 치열하게 문제 있는가 얼마만큼의 소망이 있는가 그 어떤 자세로 가져야 되는가 이 내용에 대해 현상적인 설명을 하신 건데 이 이면의 논리를 뭘 설명하십니까? 이면의 논리를 설명하셨던 게 두 가지가 보였었죠. 이제까지 보여줬던 두 가지가 뭐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이미지, 그렇죠? 이런 얼굴 뭐 여러분들이 3주 전에 들어보셨지만 사람 얼굴 있고 소 얼굴 있고 뭐 그런 이런 거기에 뭐 밑에 또 바퀴들이 있는 바퀴 불 들어와 있고 탱크바퀴 비슷한 거 나오고 이런 식의 이미지에서 나온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이미지가 있고요. 또 하나 저번 주에 얘기했던 게 뭐예요? 저번 주에 얘기했던 게 두로에 대한 환상 그리고 이집트에 대한 환상을 통해서 뭘 보여줬어요? 도시 이미지에서 얘기했죠. 세속관세에서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 이런 현상들이 보여지는 이면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 원리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어떤 영적 원리가 있어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하나님 보좌를 거부한 도시의 이미지가 있죠. 그렇죠? 하나님이 진리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진리 되신 하나님을 하나님께 배우고자 알고자 해서 그 하나님께 배우고자 아는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준을 말미암아 인격, 심령이 새로워져서 그 인격적인 연대와 가치와 사랑이라는 게 형성되는 어떤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 있고 그쵸? 보좌인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 있고 반대, 두로가 있는 거죠. 그쵸? 현재 우리가 뭘 생산하고 그 생산을 어떻게 시스템화해서 돌려서 내가 이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이 사회구조 속에서 더 높아지고 더 안정적이고 더 풍성하게 사용할 수 있는 완벽한 구조가 짜여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나 가치, 더불어 사는 건 인격 이런 건 신경 쓸 필요가 없고 그 구조적인 우월성의 취함을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보다 편안하게, 행복하게, 그리고 풍성하게 다른 사람을 억압하면서 혹은 다른 사람을 오히려 내가 누리면서, 그렇죠? 다른 사람을 누리는 거죠. 다른 사람을 부리는 거죠, 사실.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것에 두로 시돈 그리고 이집트가 얘기했던 삶의 구조가 있죠, 그렇죠? 이 두 가지 대비가 에스겔의 설교에서 나타나는 이중적인 부분이죠, 그렇죠? 이 아랫부분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아랫부분에 대한 엔딩이 이제 나타나죠. 그게 뭐예요? 곡과 마곡으로 상징되는 곡과 마곡의 전투를 얘기하고요. 마지막에 임자는 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에스겔은 마무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에스겔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얘기를 좀 섞어서 하고 있어서 그렇긴 한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곡과 마곡의 얘기가 간단하게 나오죠? 근데 오늘 나오는 곡과 마곡의 얘기는 신화하게 곡과 마곡이 또 어디에 나오는지 기억하시려면요.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두로보의 멸망이 계시록에 나오는 바벨론의 멸망과 되게 비슷하다고 말씀드린 적 있죠. 그렇죠? 두로의 멸망, 다시스의 상인들이 배에서 그 성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망할 도다 얘기하는데 그게 두로라는 이 섬에서 만들어진 무역도시 멸망을 바라보면서 다시스의 상인들이 얘기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얘기하는 적 있죠. 그렇죠? 그리고 계시록 20장에 보시면 20장과 19장은 내가 난 숫자 약간 잘 모르는 거 아시죠? 하지만 최후의 전투가 뭐의 전투라나요? 곡과 마곡의 전투로 나오는 거겠죠. 마지막에 악한 세력들이 다 힘을 모아서 쳐들어와서 하나님의 세력과 싸우나 결국에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승리하시는 계시록 후반부의 맨 마지막에 벌어진 최후의 전투로 곡과 마곡의 전투로 표현해요. 곡과 마곡이라는 국가가 에스겔 시대에 실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 북쪽에 있었다고 해서 이걸 러시아로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그러면은 뭐 북쪽이면 러시아인가? 그 당시 중동에서 이집트, 이스라엘, 이집트, 그리고 페르시아 중심적 세계에서 거기서 러시아를 시베리아 뭐 이쪽을 인식했다고 보는 건 너무 지정학적 개념이고요. 성경이 주로 북쪽이라고 하면은 거룩하지 못한 것들을 상징합니다. 단, 북쪽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거룩하지 못한 것을 상징하고요. 동, 좀 더 은혜롭고 거룩한 산인 것들을 상징하고요. 이렇게 방향성에 맞는 상징성이고요. 곡과 마곡은 곡과 마곡이 어디 나오냐면요. 기억이 잘 안 나요. 셈, 함, 야벳 중에 누군지 모르겠는데 야벳인가 누구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고대적으로 굉장히 번성했던 도시국가적인 개념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곡과 마곡이라고 하면요. 역사적으로 우리가 가장 위대했던 도시, 화려했던 문화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그 나라 그 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여기서 얘기하는 보편성은 뭐예요? 영적 보편성이죠. 여러분들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나중에 보여주는 새 예루살렘이라고 에스겔을 보여주는 환상. 이렇게 성전이 지어질 것이라고 얘기했던 성전들이 한 번도 지어진 적이 없어요. 약간 자주 얘기하는 것처럼 해석적 일관성 때문에 에스겔을 나오는 성전의 개념과 곡감하고 개념은 다 상징적으로 이해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이 기본적으로 상징한 거는 뭐예요? 의미는 간단하죠. 최후의 전투를 상징합니다. 최후의 전투라는 건요. 여러분 최종적인 전투를 얘기한 건 아니에요. 계시록에서 얘기한 최후의 전투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전투이고 맨 마지막에 일어날 전투이고 에스겔이 앞으로 3000년 후에나 일어날 어떤 전투에 대해서 전쟁에서 예언한 게 아니고요. 오케이? 그런 부분은 이 윗부분에 대한 거고요. 그런 것을 예언한 것이 아니고 이 아랫부분 곡감하고 전투는 뭐예요? 항상 어떤 식이라는 거예요? 항상 이 도시적인 권세 이 세속 권세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곡감하고의 전투를 이런 식으로 묘사되어 있는데 곡감하고 마구왕 곡이 하나님 악한 군대를 끌고 이스라엘이라고 여긴 이스라엘을 침략해 오나 이스라엘까지 들어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칼을 모으셔서 이들을 패퇴시키고 짐승과 새들이 이들의 것들을 먹고 이들의 무슨 무기와 이런 것들은 계속 불태워서 장작이 필요 없을 정도로 불태우고 이들을 묶은 땅이 한 도시가 될 정도로 이들은 땅 속으로 돌아가고 이래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들의 전쟁이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한번 드러나는 계기로 삼으신다 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스토리는 이렇게 간단해요. 이 스토리는요, 보편성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곡과 마구의 전투는요, 최후에 계시록 할 때 얘기한 적 있죠. 최후에 우리가 몇천 년 뒤에 미래에 벌어질 한 번에 대한 예언, 한 번의 어떤 현상적 사건에 대한 예언이 아니라요. 그러니까 이 곡과 마구의 전투 자체가 뭐예요? 우리 가운데 벌어지는 현상성이라고 하는 건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이런 식의 표현을 많이 듣죠. 아, 우리 가운데 영적 전주가 있어서 사탄은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가려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능력을 입어서 그 사탄의 능력과 계계를 깨뜨리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는 영적 전투이다. 이런 개념은 익숙하시죠? 그렇죠? 그렇죠? 이런 어떤 보편성의 개념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겪고 있는 이 예루살렘 성의 함락이나 이스라엘과 유다의 멸망이라는 시대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당장은 어때요? 하나님의 가치가 멸망하고 패해 보이는 것 같아서 되게 초라해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인류 역사에서는 항상 무슨 일이 벌어진다? 하나님의 이 인격적인 나라를 하나님의 이 가치적인 나라를 세속적인 기준과 가치가 있는 국가라고 하지 말고 가치라고 표현해보자. 세속적인 기준과 가치를 갖고 있는 세력이 이것들을 깨려고 쳐들어오나 하지만 그들이 그 쳐들어오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항상 그렇게 되는 것이다 라고 선언하는 거죠. 언제 그랬어요? 에덴 동산에 뱀이 쳐들어오죠. 하와를 쳐들어와서 에덴 동산에 쳐들어와서 뱀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였죠.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뱀이 쳐들어와서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는 끝장나고 다 세상 나라가 되는 것처럼 보여질 것이나 마침내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셔서 뱀의 머리를 깰 것이고 그것이 너희가 쳐들어온 것이 오히려 새 예루살렘, 최종적인 예루살렘 하나님의 세상을 아름답게 빛나게 하는 계기로 사용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부분이죠. 오케이? 그러니까 성경 전체 패턴이 이렇다는 거예요. 전체 패턴. 내 인생 가운데 이집트의 포로로 끌려가는 사건이 있었죠. 포로로 끌려가서 이집트의 문화에 빠져있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쵸? 아니 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맨 처음에. 하지만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노예된 사건이 결국엔 그 노예됨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구원의 소망을 주셔서 새로운 땅 소망을 갖게 하는 사건으로 바꾸어내시죠. 그쵸? 그쵸? 이런 식인 거죠. 사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첫 왕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훼손시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다윗을 세우시고 사울을 통해서 다윗을 연단하셔서 하나님의 신성국가, 시온의 국가를 시작하시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게 전형적인 패턴이라는 걸 너희들이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망했어. 어떻게 우리한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 아, 진짜 안타깝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실패야, 나의 실패야 이런 게 아니라 지금 너희가 겪고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독특하고 시대를 잘못 태어났고 나만 억울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인류 역사에서 인간에게 항상 벌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항상 벌어지는 일. 이 사람들은 뭐 현상적인 강도 때문에 그러지만 지금 이 일의 핵심이 뭐라는 거예요? 이 일의 핵심이 예루살렘 사람들이요. 곡과 마구의 전투에서 예루살렘 성에 습격을 당했죠.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신성 가치를 지키고 있던 사람들이 곡과 마구의 전투, 세속적인 도시 가치를 통해서 도시 가치가 이들 가운데 들어오는 걸 통해서 변질돼 버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변질을 벌어서 이제 우리가 곡과 마구의 전투에서 패한 것 같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이 곡과 마구의 전투에서 패한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가운데 다시 한번 마음이 부드럽고 굳은 살을 없애게 하는 그런 나라를 세워내시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죠? 항상 이 전형적인 패턴 속에 있다는 걸 너희들이 기억해야 된다. 사람은요, 자기만 겪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부터요, 자기만의 논리를 풀어가기 시작합니다. 내가 유니크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럼요, 하나님의 객관적인 진리는 나에겐 적용되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그렇죠? 난 특별히 약하거나, 특별히 억울하거나, 특별히 잘났거나, 특별히 유능하거나, 특별히 안정적인 거죠. 근데요, 니들은 다 똑같아요. 사람은 다 똑같아요. 특별히 어려움을 당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특별히 나약하다고 생각하세요? 특별히 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특별히 편안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런 유니크함 속에 들어갈 때 우리는 원망하거나 죄책감 느끼거나 체념하거나 이런 논리에 빠져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이 뭘 보여주는 거예요? 이면의 보편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인류 역사의 이면이라고 하는 것은요, 항상 인류 역사의 이면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가치를 지켜나가려고 할 때 세속의 가치들이 그것들을 치고 들어오고, 하지만 세속의 가치 치고 들어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환란을 연단으로 사용하셔서 오히려 하나님의 가치가 더욱더 빛나게 하는, 주의 영광이 더욱더 빛나게 하는 계기로 만들어내고야 마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보는 이면의 가치라는 거예요. 항상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보편성을 받아들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곡감하기에는 2. 이스라엘로 쳐들어올 겁니다. 이스라엘을 먹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셔서, 이거 문명의 상징이죠. 그들의 모든 도구는 태우시고 그들은 자연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 개념으로 이제 접근이죠. 엔딩이랑 마무리합시다. 다음 주에 이제 세례 사람 상세 얘기하고 에스겔서 전체 제가 좋아서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오늘 원래 세례 사람 상까지 해도 되는데 잠이 몇 개씩이시고 뭐가 몇 개씩이시고 그림 봐야 되고 약간 이런 게 있어요. 조금 달라요. 원래 예루살렘 성전이랑 약간만 다른데 여러분이 좀 그분들을 싫어하시는 부분이랑 조금 더 길게 설명해야 돼서 그거하고 그것만 하면 좀 분량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에스겔서 결론까지 하면서 이제 다음 주에 에스겔서 전체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엔딩 합시다. 오늘 엔딩 말씀드리면 이미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의 독특한 사건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일단 여러분들을 위로드리기는 예루살렘 성이 멸망한 것보다는 강도가 약한 사건일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렇죠? 혹시 더 강한 거예요? 평생 살던 도시가 도리에 돌도 남지 않고 무너지고 여러분들 곳에서 마음 돈이 부풀이 끌려고 여러분들 팔에 묶여 다른 나라 끌려고 어디 살아야 될지 모르는 막역한 상황 가운데 노예의 저지에 빠지셨습니까? 혹시 그런 점이 제가 몰랐다면 죄송하고요. 옥상 그것을 모르고 있었다면 정말 죄송하지만 일단은 강도가 약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아는 한 여기서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 그렇죠? 독특한 사건을 만나면 사람들이 뭘 받게 돼요? 그 독특한 사건을 진리로 삼아 인생을 해석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렇죠? 자기 인생에 벌어졌던 독특한 사건을 인생의 진리로 내 삶과 내 자신과 하나님과 뭐 이 모든 것들을 설명해요. 예루살렘이 멸망했네. 하나님 우리를 버렸구나. 예루살렘 멸망했네. 하나님 무능하네. 예루살렘 멸망했네. 아, 바른 가치는 여기서 끝난 거야.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왜? 그 독특한 사건을 뭐라는 거야? 인생을 해석을 해버려요. 지금 예스겔이 무슨 얘기 하는 거야? 한마디 하면 그러지 말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들 인생에 일어났던 독특한 사건을 여러분들 해석하지 말라는 거야. 왜? 그건 틀리니까. 그건 틀리잖아요. 여러분들이 한번 겪었던,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우리 그런 거 인정하지 않잖아요. 어릴 때부터 고생하고 세상이 나를 괴롭혔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 막 죽이고 다니면 우리가 그 사람의 견해와 사건이 맞다고 얘기합니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바른 가치를 배웠어야 돼요. 세상 모든 사람들을 공격하는 게 아니고 좋은 사람들이 있고 좋은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고 좋은 사람이 되고자 네가 노력했어야 되고 우리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무죄방면하지 않아요. 그렇죠? 자기가 겪은 것을 가지고 인생의 어떤 원리를 삼는 사람들은 되게 이상해집니다. 사실. 그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다 뭐가 있어요? 이 예루살렘 성으로 끌려온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그게 있는 거죠. 이 너무나 엄청난 사건이 자기 인생을 해석해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해석하고, 자기 존재를 해석하고, 존재와 인생과 하나님을 해석하면 일단 딱 끝난 거죠. 그때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세 가지 중에 아무것도 그 사건 자체가 해석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그 사건을 해석해내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사건을 해석해내야 된다. 그럼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어요? 그 사건이 우리의 문제를 잘라내는 사건이었어요. 그 사건은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열어내는 사건이었어요. 그 사건은 우리가 그래서 새로운 일을,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기 위해 결단하게 만드는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 사건은 나에게만 벌어지고 이 세대에만 벌어진 게 아니에요. 모든 인류의 이면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적 가치가 있는데 내 안에 세속적 가치가 들어와서 그것을 깨려 하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진리적 가치를 마침내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세속적 가치를, 우리의 진리적 가치를 깨려고 하는 그 시도들이 오히려 우리의 진리적 가치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연단의 재료만 사용하게 하시는 고가 마구의 전투, 마침내 하나님의 승리, 인류 보편에서 고대인이나 현대인이나 옆에 있는 사람이나 나나 모두에게 벌어진 일이라는 내가 받아들이고 나는 그런 하나님의 편에 서서 이 고강하구의 전투, 나에게 오는 이 세속의 도전들, 그게 좋아 보이건 어려워 보이건 간에 그것들과 싸워서 건강성 있는 하나님의 세상을 내 내면과 내 삶에 만들어가는 그 유일한 방향을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내가 해야 되는 선택일 뿐이다 라고 선택해야 한다 라고 예수께서 결론 내려주고 있는 거예요. 보편성을 받아들이십시오. 제가 자주 하는 얘기죠. 인간은 빙하 같아요. 빙상 같아요. 인간은 이렇게 깊은 존재예요. 우리는 자꾸 우리의 보편성을, 우리의 유니크함을 통해서 나를 규정하려고 해요. 그쵸? 빙상의 꼭대기 나와 있는 조그만 분이 나라고 자꾸 얘기하려고 해요. 하지만요, 이게 나예요. 여러분, 인간의 보편성과 인생의 보편성을 통해서 내 자신을 해석하십시오. 내 경험의 유니크함을 통해서 나를 자꾸 해석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내 성향의 유니크함을 통해서 나를 해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인간이란 어떤 존재이고 세계란 어떤 존재이고 하나님이란 어떤 존재에 대한 보편성을 해석한 다음에 그럼 나와 있는 부분, 그럼 그 보편성 속에서 나라는 독특성을 세워낼 때 내가 나답게 설 수 있는 거죠. 이 밑에가 없으면 위에가 없는 거예요. 밑에가 없으면 떠 있는 위는 빙상이 아니라 그냥 바닥 속에 서서히 녹아버리는 얼음덩어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보편성을 인식하셔서 아, 내가 겪고 있는 것이 인류가 모두가 겪고 있는 영적 전쟁의 한장면이다. 세속적 가치가 나에게 들어오려고 하고 그것이 나를 이기려고 하고 나 하나님의 가치 것을 이겨내고 이 보편성은 가치 한 장면일 뿐이다. 혹시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고 내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고 내가 날 버린 것 같고 이런 식의 장면들을 보인다 할지라도 이 보편성이 있다는 걸 깨닫고 그 가운데로 나아가면 이들 가운데 무슨 일이 벌어졌겠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7년, 70년 뒤에 하나님의 세상으로 하나님의 세상을 만드는 사람들을 회복하는 일들이 벌어지죠. 그쵸? 이 사람들을 회복하진 않았겠죠. 노인이었을 테니까. 하지만 이들의 자녀들을 어떻게 했어요? 그런 새 세대로 만들어낸 일들을 했죠. 그렇죠. 400년 동안 이스라엘이 없었던 새 세대를 만드는 대단한 일이잖아요. 역사를 바꿨어요, 이 사람들이. 이 끌려갔던 사람들이 역사를 바꾼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에스더, 다니엘, 그런 위대한 지도자, 영적 지도자들이 나와서요. 바벨론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또한 전하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한 전하고 이런 일들이 가운데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뭐가 났습니까? 유다라는 나라의 간판을 지어있고 사람들이 아 유다라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 속은 똑같고 여전히 칼을 의지하고 응? 유산을 탐하고 이런 식의 똑같은 나라가 천년, 이천년 유지되는 게 나아요? 아니면은 이들이 깨져서 건강한 다음 세대가 준비되어지고 그리고 그들이 새로운 소망의 역사를 만들어 나가고 그리고 그 깨어짐을 통해서 세계에 오히려 하나님이라는 가치가 더 건강히 전달되어지고 이게 더 낫습니까? 여러분들이 가고 있는 게 꼭 B코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인생에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A코스를 내가 항상 가고 있다는 걸 신뢰하면서 걸어가실 때 여러분 영적 가치를 바라볼 수 있는 눈들이 생겨날 수 있고 그들을 조명될 수 있다고 이해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조금 설교적으로 진행을 했는데 에스겔의 어떤 심장은 설교니까 여러분들이 에스겔에 잘 전달되셔서 그 성이 무너졌을 때 어떤 심정으로 그들이 서 있었을지 그들에게 에스겔이 무엇을 보고 어떤 마음의 것들을 전했는지 여러분한테 동일하게 전달했으면 좋겠다는 소원이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눈과 마음과 귀를 여셔서 저는 왜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인생을 판단하는지 저에게 당면한 문제와 겪었던 사건과 내 인생이 인상적이었던 몇몇 장면을 가지고 내 인생과 내 자신과 하나님에 대해서 결정을 해보려고 하는 어리석은 태도가 완고함이 교만함이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왜 그렇게 접근하고 계신지 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 이제부터 내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고자 하신지 깨닫게 하시고 그럼 내가 지금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과거로부터 현재가 아니라 현재로부터 미래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만 특별히 억울하거나 나만 특별히 어렵거나 나만 특별히 원망스럽거나 나만 유난한 인생을 살고 있다는 어리석은 생각에도 걸어나오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그 도도한 인생을 살아가는 한 사람의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그 겸손한 가운데 주님의 편에 서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